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설을 전면 가동하고 있다며 미국의 적대 정책에 핵무기로 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자력 원장은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가 재정비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전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도발 행위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미국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베트남의 해상력 강화를 위해 선박과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일본을 처음 방문한 응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1,000억엔, 미화로 8억 3,500만 달러를 베트남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중고 선박들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며 이로써 베트남의 해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은 각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우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총 서기장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이고 군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영우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총 서기장은 지난 7월에도 워싱턴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동유럽 헝가리가 15일 중동 난민을 전면 차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난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인 남부 로츠케 지역의 세르비아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난민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수백 명의 난민들이 모여 국경을 열라고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내각 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헝가리 정부는 군부대를 국경에 배치해 난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국경을 넘지 못한 난민 수천 명은 국경 넘어 세르비아 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난민들을 위해 물과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고 15일 베이징을 방문한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중국이란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면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을 유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예멘과 시리아 등 중동 지역 현안들을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왕 부장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이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도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북안전 상태가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부장은 아울러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중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핵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말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란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총장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과 만난 뒤 이란 관영 텔레비전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IAEA는 이란과 핵합의 시행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마노 사무총장의 이란 방문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가 장거리 로켓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 고위 관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ll, we of course urge North Korea to adhere to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주장은 미중 정상회담, 미한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이 돼서 북한을 압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핵이라고 하는 이런 유력한 수단을...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평안북도 지방은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어제 핵무기 수준을 증강하고 있고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에 핵무기로 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변 핵시설도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약화시키려는 대응 전술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해온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높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가 미국의 극단적인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 정책에 매달린다면 언제든지 핵내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4월 북한 원자력 총국 대변인이 핵무기 생산 의지를 공개 천명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영변 핵시설의 전면 가동 사실도 새삼 확인했습니다. 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의 용도가 재정비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적 발언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과 미한 정상회담의 잇단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약화시키려는 대응 전술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이 돼서 북한을 압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핵이라고 하는 이런 유력한 수단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함으로써 이런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이런 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그 고육책 속에 들어가겠죠.
또 북한의 이번 언급이 경우에 따라선 4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위협을 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자주의 핵내성을 울렸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핵내성으로 답하겠다는 표현이 핵실험을 내비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정영태 박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와는 달리 핵실험은 무기 개발을 전제로 해 공개적인 예고는 어렵다며 로켓 발사 시험 뒤에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국방위원회 같은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이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장의 언급이기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경고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핵내성이라는 표현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맞서 언제든지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소 북한의 전형적인 핵무기 위협론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며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군사적인 위협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미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건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시사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노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 만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도발을 막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북한 우주개발국장은 위성 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 위성에 대한 연구 사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면서 보다 높은 급의 위성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 확장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돼 우주과학 발전에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나라가 통신과 위치 측정, 기상 관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북한 당국은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것이라면서 위성 발사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유엔의 제재가 발표됐을 당시 북한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장거리 로켓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된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입니다.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와 2012년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을 당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한의 발표만으로는 북한의 향후 행보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장거리 로켓 발사의 경우 북한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다 과거와 비교해 발표의 형식과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실제 발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할 때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통해 하루 전날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을 맞아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통해 한 달 전에 구체적인 발사 장소와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아닌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다소 모호하게 발사 계획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북한의 입장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신중한 태도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징후가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예상을 뭐 국내 또 국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나아가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모처럼 마련된 남북 대화 분위기는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지난달 25일 남북이 합의한 당국 간 회담과 민간 교류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으로 이어지고 이에 북한이 반발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럴 경우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은 물론 최근 어렵게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도 북한 정권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만약 도발을 강행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의 데니엘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15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Well, we of course urge North Korea to adhere to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 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세 차례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탄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2006년에 6자회담 공동 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핵기획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과 도발이 국제 제재를 불러왔다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 행동을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하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립을 탈피하려는 스스로의 열망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conomic growth is security, is respect, and that's available to North Korea. If it will make the right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경제 성장과 안보, 존중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길을 택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손을 내민 만큼 북한은 주먹을 풀고 이에 화답해서 도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 따른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간 채 제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한 협상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각각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이날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절정에 달했고 두 나라의 군사동맹도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나타낼 것이며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올가을에 마침내 회동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국제 규범 위반이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their ballistic missile program.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복수의 유엔 결의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위성 발사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 따르는 평화적 사업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단언했습니다.
So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ose resolutions.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발사 계획의 시기나 그들의 어떠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4차 핵실험을 시사한 데 대해서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흑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관국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흥 대변인은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마땅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흥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해서도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유관국이 현재 정세하에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북한 정권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또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사실을 새삼 밝히고 나선 배경이 뭔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가 한국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을 확인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이런 언급들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 북한이 그 이 인공위성 이에 대해서 시사한 것은 그 최근에 그 이 황중국 그 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를 했고 또 그리고 조만간에 그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 가능성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이 미국의 그 이 여론 이것을 탐색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을 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 첫째, 올해 들어와서 여러 차례 발사를 시사했고 둘째로 그 맹세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 나름대로 축포가 필요하고 또 셋째는 그 북러 관계는 좋고 미러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넷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선전하면서 차기 정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언제 쏠 것이냐 이 시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쏜다면 어느 시점에서 강행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이미 오는 10월 10일 그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최대의 열병식 또 역대 최대의 축제 무대를 만들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4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모두가 그 기념일 이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1단계로 오는 10월 1일부터 수만 명의 사회주의 청년 동맹을 동원해가지고 전국적인 횃불 행진을 벌릴 가능성이 있고
네.
2단계로 그 10월 5일을 전후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국제사회 이목을 북한에 집중시키고 3단계로는 10월 10일 세계 최대 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맹시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설사 장거리 로켓 발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데에는 어떤 외교 전술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북한은 그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고 특히 한반도 문제는 북한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대내적으로는 자주성, 과학기술 강국을 보여주는 측면, 또 대남 측면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측면, 대미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선전하면서 대북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그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유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위성 발사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요?
북한은 그 98년도부터 그 2012년까지 4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네.
물론 뭐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지만도 그러나 그 북한은 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어느 나라도 평화적으로 우주 사용할 수 있다 위성을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도 유엔에서는 네. 이것은 그 대량살상 무기 탄도 기술과 연관된 발사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그 국제 규범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와 북한의 주장이 상반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북한이 이렇게 네 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도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은 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있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편다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체제를 계속하면서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이것이 그 대북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대내에 선전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핵무기 수준을 높이고 있고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것이 이제 4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미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의 과정을 보면은 그 북미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인공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이런 로켓을 발사하고 또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제출되고 또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서 핵실험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도 지금 현재 북미 관계가 대립과 대결의 관계 상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그리고 또 핵실험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랄까요? 뭐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나름대로 이러한 그 대미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핵시설의 가동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북한은 그 이 2008년 그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에 여러 차례 그 영변 핵실험의 핵시설을 재가동을 이야기했고 특히 미국의 핵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수천 개의 원심 불리기 이것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지 그 이 북한에서 우주개발국 국장의 인공위성 그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가 이것은 그 소위 말 유엔 안보리의 위반이다. 이러한 하나의 반발에 대해서 북한 또한 이 반발에 대한 반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이 올까요?
현 단계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조건 없는 육자회담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엄격한 조건 있는 육자회담을 강조하면서 입장 차이가 있고 특히 그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도 대화보다도 한국과 중국을 내세워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핵실험 운운은 미국이 대화보다 압박을 더 강화하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북한 정권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사실을 밝히고 나선 배경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번엔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관련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남북 적십자폰 회담이 약속대로 열려 올해 반드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북한 양측은 약속대로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그리고 정례적인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이루어지는 생사 확인과 상봉 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지난 8.25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뤄진 합의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분단 70년이 흐른 현재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기대 여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힌 것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형식과 범위,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있을 적십자 본회담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100명밖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산가족 일부라도 혈육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을 15일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참여자는 다음 달 5일 북측으로부터 생사 확인 결과 회보서를 받고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최종 대상자 100명이 확정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한인 이산가족이 지난해 북한에서 가져온 누나의 유골을 가족묘지에 안장합니다. 특히 이 행사에 미국에 주재하는 남북한 외교관을 초청해 양측의 이례적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아들은 64년 만에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1951년 서울에서 인민군에 이끌려 북한으로 넘어간 누나의 흔적을 마침내 어머니 곁에 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중북부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문재 씨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가져온 누나의 유골을 다음 달 31일 일리노이주 다리엔시에 있는 가족묘에 안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누님하고 어머니하고는 나란히 영무히 서로 그 살아있을 때 그리움을 갖다가 사후에 엔조이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10년 전 9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던 어머니와 누나의 재회를 성사시켜야 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박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10일 평양 만수대 인근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누나 박경재 씨의 유골 일부를 북한에서 미국으로 직접 옮겨왔습니다. 쉽지 않은 요청이었지만 북한 당국은 뜻밖에도 정성스레 준비한 유골함을 들고 방북한 박문재 씨에게 유골 반출을 이례적으로 허가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누나의 가족으로부터 양해를 얻어 절반가량의 유골만 얻은 박 씨는 지난 1년여 동안 유골함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습니다.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담을 묘지 동판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어렵게 재회한 누나를 곧바로 떠나보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협주단 가수로 차출됐던 박문재 씨의 누나 박경재 씨는 이후 폴란드와 체코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북한 피바다 가극단 전속 소프라노로 활동하다 지난 1995년 44년 만에 평양에서 동생과 재회했습니다.
평양 비행장에서 내리는데 저쪽에서 여성이 뛰어오는데 보니까 비행장을 뛰어오는데 보니까 그게 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끼안고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상봉의 기쁨은 그러나 누나 박경재 씨가 3년 전 80살로 세상을 떠나면서 17년 만에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안장된 미국의 가족묘에 누나를 함께 묻고 싶었던 박 씨의 소망은 10년 넘게 의료봉사를 하며 인연을 맺은 북한 당국자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박 씨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에 흩어져 살다 유골로 만난 슬픈 가족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미국에 주재하는 남북한 외교관을 안장식이 진행될 다리엔시 클라렌돈 힐스 묘지로 초청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외교관 대표들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장식에서 남북의 대표가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 이것이 참 그 좋은 의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대째 의사로서의 가업을 잇고 있는 박문재 씨는 이미 4년 전 제주도에 흩어져 있는 선조들의 묘를 이곳 클라렌돈 힐스 묘지로 이장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누나를 어머니 품에 안기기 위해 동생은 서울에서 미국, 다시 평양까지 멀리 돌았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다시 만날 때까지 꼬박 64년이 걸렸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려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태국 방콕의 사원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이 위구르족과 관련이 있다고 태국 경찰이 처음으로 발표한 내용도 들어와 있고요. 또 올 상반기 중국의 주요 도시의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시리아가 계속 내전, 난민 사태, 러시아의 군사 개입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 움직임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그런 움직임에 관한 보도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어제 미국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 14일이었습니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공군 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개입을 예고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지난 몇 주간에 러시아는 시리아로 군사 장비 또 병력을 확충하면서도 시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부인해왔습니다.
예. 그럼 미 국방부가 지적한 공군기지는 어떤 곳입니까?
시리아 서부의 항구 도시 라타키아의 공군기지인데요.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곳에 러시아 병력과 장비가 꾸준히 투입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공군 작전을 위한 전진 기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또 익명의 미국 관리는 서방 기자들에게 러시아제 T-90 탱크 7대 그리고 포병이 이 말씀드린 이 시리아 공군기지 주변에 배치됐다고 밝혔는데 네. 이는 앞으로 이 기지에 주둔하게 될 러시아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러시아가 시리아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파견했다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미 국방부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네.
국방부는 지난주에 러시아가 200명의 해군 병력 그리고 1,500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조립식 막사를 시리아로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이 별도로 러시아의 대형 수송기 최소 7대가 구호물자 수송을 명목으로 이란 영공을 통과해서 라타키아에 들어갔다는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구호물자 수송을 명목으로 했지만 군사 장비를 실어 날랐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앞서 이제 불가리아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 러시아 군 수송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했었는데 그렇게 되자 러시아가 이란을 통해서 시리아로 수송기를 보냈었습니다.
네, 계속 의혹이 있긴 한데 앞서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9.11 테러 14주기 행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려는 동맹국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15일 타지키스탄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테러 세력의 공세에 맞서고 있고
예.
그래서 러시아는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아사드 정부가 건전한 반대 세력과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면서도 우선적으로 테러 세력에 맞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또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으로 난민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동안에 시리아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리아발 난민 사태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리아엔 여러 세력들이 있죠. 아사드 정권도 있고 또 서방 세계가 지원하는 온건주의 저항 세력도 있고 또 과격 극단주의 순위판 무장 세력이죠. 이 ISIL도 있는데 그럼 이 테러 세력은 ISIL을 지칭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는 모든 다른 반군 세력까지 지칭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그동안 ISIL뿐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반군 세력, 지금 말씀하신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 반군 세력도 테러 분자로 지칭을 해왔습니다.
예.
따라서 러시아군이 이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 사태에 정말 본격적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면 지금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ISIL에 대한 공습을 진행해온 이 미군 주도의 연합군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프랑스도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아사드 정권을 이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서방 세력은 수십만이나 내전으로 죽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이렇게 난민으로 국제세를 떠돌고 있는데 이런 정권이 무슨 저거 명분이 있냐 이러면서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는 그동안 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를 계속해서 지원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이란, 북한 등과 함께 아사드 정권에 정말 몇 안 되는 동맹입니다. 아사드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내전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퇴진을 요구하는 온건파 반군 그리고 이제 시리아 동쪽으로는 급진 무장세력 ISIL이 넓은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면 이 아사드 정부를 지원을 하고 또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나 온건파 반군들은 아사드 정권이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배제돼야 된다는 것인데
예.
러시아는 반대로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 과정에 아사드 정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도 상임이사국으로서 막아왔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 시리아를 놓고도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서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 같은데요. 러시아는 그 시리아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개입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까지는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무기를 새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에 계속 시리아를 지원해왔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시리아로 갔다는 병력도 러시아가 지원한 무기의 운용을 돕기 위한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러시아 주재 시리아 대사도 그 시리아가 러시아로부터 네. 무기를 지원받은 것은 이미 이전에 맺어놓은 계약에 의한 것이다.
예.
그리고 시리아의 병력을 러시아가 보냈다는 주장은 서방국들의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방부는 이 러시아가 시리아 서부의 공군 작전을 위한 전진 기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리아뿐 아니라 그 유럽에서도 최근에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4일 미 공군 장성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네, 그런 우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예. 예,
프랭크 고랭 미 공군 유럽 사령관은요, 14일 관련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예, 고랭 사령관은 러시아가 군용기와 무인기 병력을 질과 양에서 강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네. 제공권 측면에서의 우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사령관으로서의 솔직한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지적한 게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요. 이 고랭 사령관은 이 러시아의 공군력 현대화 그리고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막 구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병합한 이 크림반도 주변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미국 공군은요,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를 겨냥한 방어체계, 또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우려해왔는데 어제 고랭 사령관은 러시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네.
고랭 사령관은 미국이 직면한 이런 문제들이 태평양에서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여러 곳에서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미국이 제공권 우세를 지금만큼은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고랭 사령관은요, 잠재적인 적들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서 미국 공군도 새로운 훈련, 전술 그리고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야만 미군이 오랫동안 지켜온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고랭 사령관은 미군이 현 상황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 공군도 최근에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나토 동맹국과의 훈련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미 공군에서는 최근에 최정예 F-22 전투기 또 MQ-1 프레데터 무인기 등을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파견하고 동맹국들과 훈련을 벌였는데요.
예.
유럽 동부의 국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변합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계속 개입하면서 느끼는 위협이 커지고 있고요.
네네.
이 나토 차원에서도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고 군사훈련도 늘렸는데 미국도 나토 동맹국으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후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경찰이 처음으로 이번 공격이 위구르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태국 경찰청장이 15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폭탄 테러는 위구르족 인신매매 조직의 보복 공격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태국 경찰청장은요, 이번 공격의 원인은 위구르족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기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다면서 태국 당국이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거나 파괴했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앞서도 위구르족이 이 테러 공격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폭발 직후부터 그런 이제 관측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예.
사실 폭발이 발생했던 게 지난달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앞선 지난 7월에 태국 당국이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서 터키로 가려던 위구르족 100여 명을 체포해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보복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 그런 관측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는데요. 이번에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방콕 에라완 힌두 사원이 평소에도 이 중국이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을 노리고 테러 장소를 그쪽으로 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도 이번 테러로 20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는데
예.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용의자가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터키로 도주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네, 터키 경찰이 터키의 이스탄불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터키 당국은 아직은 그런 남성의 입국 기록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죠. 최근에 중국 주요 도시의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우 샤오칭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이 14일 환경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 160억의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넘게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상당히 사실이라면 많이 개선된 것이죠.
예.
이 미세먼지는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이 대기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데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줄면서 이 대기질 기준치에 부합한 그러니까 이제 대기가 좋았던 그런 날짜도 전년도에 비해서 8%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공해가 가장 심각한 세계 10대 도시 하면은 뭐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 꼭 들어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대기 오염이 심각한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바꾸고 또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좀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 우 부부장도요 이렇게 눈에 띄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그런 환경보호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리커창 총리는 이 대기오염과의 전쟁까지 선포를 했었는데요. 우 부부장은 그리고 지난 이 환경보호법의 시행 성과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올 상반기에 이 새 환경보호법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더 나아가서 공장 폐쇄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3,760건이었다고 하고요.
네네.
또 더욱 심각해서 처벌을 사법조사 등을 통해서 처벌한 경우도 1,79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달 초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이 열린 베이징도 당시 대기 상태가 꽤 좋았었죠?
네, 뭐 당시 이제 화면을 보면은 천안문 광장이 굉장히 쾌청한 하늘 배경이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중국이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대기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오랜 노력과 통제를 했기 때문인데요.
예.
뭐 오염 물질을 일으키는 차량 운행, 공장 가동을 철저히 통제했고 열병식을 앞두고는 이 베이징에서는 차량을 절반만 운행하는 홀딱제 그리고 베이징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뭐 한 1,000km 가까이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 공장 운행 또 건설 공사 등을 네.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평안북도 지방은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양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6도. 신의주는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9도. 함경남도, 함흥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3도.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설을 전면 가동하고 있다며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핵무기로 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자력 연구원 원장은 15일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오메가 특경 감속로가 재정비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전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도발 행위를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드 관방장관은 15일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미국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베트남의 해상력 강화를 위해 선박과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도쿄를 처음 방문한 응엔 부총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에서 1,000억엔 미화로 8억 3,500만 달러를 베트남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중고 선박들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며 이로써 베트남의 해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은 각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우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총소 기장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이고 군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영우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총소 기장은 지난 7월에도 워싱턴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동유럽 헝가리가 15일 중동 난민을 전면 차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난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인 남부 로츠케 지역의 세르비아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난민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수백 명의 난민들이 모여 국경을 열라고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어 헝가리 정부는 내각 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0시를 구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헝가리 정부는 군부대를 국경에 배치해 난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국경을 넘지 못한 난민 수천 명은 국경 넘어 세르비아 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난민들을 위해 물과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고 15일 베이징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이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중국-이란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면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을 유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예멘과 시리아 등 중동 지역 현안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왕 부장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이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도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부장은 아울러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중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핵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말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란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 이란 원자력청장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과 만난 뒤 이란 관영 텔레비전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